네,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우리가 이제 종과 상전의 말씀을 들어갈 텐데, 오늘은 조금 오늘과 다음 시간은 좀 인트로덕션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사실은 6장 이 9절까지의 말씀을 큰 한 달록으로 보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의 관계에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맺은 그 관계와 교제를 증거하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관계 속에서도, 교제 속에서도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거하며 살아가려는지를 이제 여러 면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모든 명령들은 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새 창조 구원의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새 창조의 주님께서 새 창조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한 삶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것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타락한 옛사람의 현실에서 우리가 죽었고 천국에 속한 새사람의 현실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 새사람의 현실에 마땅한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관계와 모든 삶의 면에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희가 요새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관계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이 땅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legal ID만 없을 뿐이지 믿음으로 천국의 ID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아이덴티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중생하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까지도 다 예수님 닮은 천국의 삶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구원의 현실이 이러하고요. 말씀의 은혜에 따라 이 복된 현실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되는 흐름을 보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하시고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치 천국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들처럼 다루어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 하나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부터 계속 보았죠. 정말 말에서, 생각에서, 관계에서, 교제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다뤄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그렇죠.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를 어린아이 다루처럼 다루어주시듯이 다루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들을 귀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아들의 삶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의 말은 듣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자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들을 귀가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증거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내가 듣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는 없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완전히 180도 다르진 않아요. 거기서 아직 거리가 멀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항상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알려주는 우리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도덕적으로 나 혼자 잘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죠. 참 믿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예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에 속한 예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주와 왕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품고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많이 여러분께 여쭤본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천국에 속하게 하셨지만 바로 천국에 들어가시지 않고 잠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예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오라 그러시는 것이 뜻인데 내 삶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은커녕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는 게 더 많은데 도대체 이런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 이렇게 잠시 이 땅에 남겨두신 걸까요? 비록 너무나 한심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천국을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증거하다 오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호남 전도사님 말씀 전하신 구절처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오라고 잠시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의 부르심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국에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증거하며 오라, 증거하다가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고요. 여기에 우리도 열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며 더욱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왕국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세워져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우리 안에 보좌에 예수님이 왕으로 주로 앉아 계실까요? 다스리실까요? 안 다스릴까요?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 그분을 인정 안 할 때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확장되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 나라의 현실이 점점 우리 삶에 새로운 목적과 의미와 뜻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의 관계도 새로운 의미와 목적과 뜻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저 부부관계, 세상에서 좋은 부부관계가 목적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부관계로, 부모 자식 관계도 그저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모와 자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목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까지 이 사회생활로 또 연결해서 보면 되고, 사실 종과 상전의 관계는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더욱 옷 입어서 예수님이 하시듯 예수님께 하듯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망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뜻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 관계와 교제를 맺고 더욱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거죠. 특히 이런 관계와 교제가 어디에서 더욱 더 잘 증거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와 교제에서는 이 현실이 더욱 잘 증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겸손히 낮아져 섬기면서 한몸된 것에서 더욱 예수님께로 자라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느냐, 그것이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관계, 즉 세상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 이게 노예와 주인의 관계예요. 세상적으로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장벽을 깨고 하나 된 형제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까지 자라가라. 그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교회와 각 성도 안에 일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성화해 가시는데, 성화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금같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욱 차별이 없는 하나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화의 과정은요, 다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더욱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하나 되어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꼭 거쳐가야 된다고 하시죠? 성경에 보면 불과 같은 시련, 정금같이 되어가기 위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정금같은 하나됨,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자라가기 위해서는 불과 같은 시련의 과정,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꼭 거쳐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왜?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더욱더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돌이켜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모든 일에 쓰신다는 거죠.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각 성도의 삶에서도 이루어 가시지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된 것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우리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가 더욱 하나됨 속에서 순결하게 자라가기 위해 거쳐갔던 과정들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내주하시며 초대교회가 정말 사도의 말씀 속에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떡을 떼는 교제를 나누며 정말 건강하게 자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없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죄를 다뤄주셔야만 했어요. 그 죄를 드러내 보여주세요. 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죄를 다루어 주시고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한 믿음으로 교회를 더욱 굳게 세워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한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정말 하나 된 것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중에는 하나 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다 겉으로는 하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죄인들의 죄악도 있었고요. 그 안에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마음속으로 서로 원망과 불평을 품고 있었던 할라파 시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다툼도 있었어요. 아니 사도들끼리는 다투지 않았을까요? 심히 다투고 막 찢어지고 갈라지는 모습도 나오고요. 서로 꾸짖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큰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 예수님을 믿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는 결과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히려 진리복음으로 자기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가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이뤄가셨다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 교회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만 들여다보면 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교회 밖에서 받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받는 환난과 박해가 있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내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 건강한 열매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속에서 고난과 핍박으로 찾아오고 있는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와 교제를 이 교회 안에서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교회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교회마다 성도들의 관계와 교제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격들이 있어요. 좀 그거는 이제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의 성격하고 많이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나 친하고 화기애애한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냉랭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임도 그래요. 서로 친하고 화기애애한 모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실 그런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이는 모습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한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한 진리 복음 안에서 예수님 닮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복음이 주장하는 교제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과 상전의 관계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요. 상전이 그냥 아유 종이지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종처럼 할 수 있어? 하는 자기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종에게 잘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주장하고 예수님이 주장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겸손해가지고 자신을 종처럼 낮춰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서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본성이 그런 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겸손한 거 뭐 교제를 나눠도요. 그저 사람의 도덕성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꼭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낮아져 용서하고 섬기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닮아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형제의 짐을 대신 지기까지 섬기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됨과 순결함을 믿음으로 지키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 아무리 화기애애하고 아무리 막 서로 잘해주는 교회라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주장하는 열매로 맺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목적을 위해 예수님의 교회가 불과 같은 시련과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라면 시련이 찾아오면 무너져요. 바벨탑 같은 거거든요. 믿음에서 나온 거라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걸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남들 헌금 기쁘게 할 때 자기들도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거잖아요. 뭐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통 그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헌금했으니까 된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그 헌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걸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무슨 목적으로 한 것인가를 알려주세요. 이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모임에, 교회의 예배에, 이런 성경 공부에, 우리의 교제에 도대체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 정금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눠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며 더욱 불순물이 제거된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된 관계와 교제로 회복시켜 가시는 것. 이것은 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와 교제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과 같은 시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 회개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또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의 관계와 교제로 회복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다 예수님 중심이 아닌 관계와 교제를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친해도 예수님 중심이 아닌 것을 경계해야 돼요. 안 친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의 관계와 세상 이해에 얽혀 있다면 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여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왜? 거기서 넘어져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한 세상적인 관계와 교제가 교회 안에서 지속될 때에 감사한 것은 초대교회처럼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다루어 주실 때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면. 그래서 초대교회에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관계와 교제를 주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 예수님보다 사람에게 기쁨을 두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친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도 예수님이 먼저예요. 어떤 손해를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종의 위치로 가든지 상전의 위치로 가든지. 이것을 이해하고 예수님 안에서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형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 된 구원을 받고 한 믿음으로 한 주님을 섬기며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에 속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종과 상전,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그 놀라운 복음의 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이전으로 그 배경에 있는 근본적인 현실은 뭐예요? 참 주와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과 그의 종으로도 불리지 못할 만큼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지금 하나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의 현실이 어느 정도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는요 절대 하나 못돼요. 우리 옛날에 양반과 천민 뭐 사극 보면은 하나 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세상적으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까지도 예수님 안에서는 천국 현실 속에서는 하나 된 관계를 맺고 하나 된 교제를 나누는 한 형제들, 친구들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라는 거죠.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하고 친구 되고 형제 되는 거 쉬워요.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자까지도 한 믿음 안에서 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라는 거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관계와 교제를 주장하며 그 하나됨을 어떤 현실 속에서도 지키며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복된 현실을 먼저 한 가지 예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하나된 교제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신 성경의 한 66권 중에 한 책이 있죠. 어떤 책이죠? 신약에? 예, 빌레몬서예요. 그 빌레몬서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은 그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주인이었던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자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둘의 관계를 화목시키면서 한 형제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 주장하는 관계여야 되는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종과 상전에까지도 그 하나됨을 이루는 관계. 빌레몬서는 우리 빌레몬서의 그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빌레몬 성도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빌레몬 성도는 어느 교회 성도였는지 아세요? 어느 교회 교인이었는지? 자기 집을 열어서 그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모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도 전한 어느 교회였는지 아세요?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교회의 교인으로 빌레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누구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냐면 오네시모라는 자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고요. 이 오네시모가 어떤 신분이었느냐 하면 빌레몬의 예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그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을 쳤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복음의 가르침으로 인해 이 오네시모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에게 있어 매우 귀중한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거기 우리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죠.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12절에 보면 나의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 그러면은 꼭 말이 그 이상하지만 영어라면 very heart. 내 심장과 같은 자라. 16절에 보면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를 이 서신과 함께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예전에 그 노예였을 때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해결하고 다시 하나됨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잡히면 바로 죽임을 당해야 됐던 노예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오네시모를 사랑과 용서로 빌레몬이 영접해주고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대신 갚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고 그를 용서하고 화목한 후에 다시 사도 바울에게 보내달라. 그가 나에게 귀한 동역자다.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사랑하는 동역자였지만 오네시모도 똑같이 사랑하는 형제요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형제였다면 빌레몬에게도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인과 종인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사랑과 용서로 화목해하여 형제관계로 맺어주는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통해? 복음을 통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보여지고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멀리 있던 자들,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 세상에서 이렇게 차별이 있던 자들을 다 화목케 하여 한 형제를 삼게 하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형제의 하나된 교제로 인도하는 것. 특히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고 그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려주세요. 복음이에요.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세상 수준에서 세상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의 평등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노예든지 뭐 상전이든지 다 우리가 인간인데 평등한데 똑같이 여겨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휴먼 라이트 사람들의 권리를 다 인정해주자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뭘 차별하냐 그것이 기독교를 주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의 수준에서 천국 관계가 주장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천국 백성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세상에서 어떤 관계든지 예수님과 천국 안에서 영원한 현실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관계로 말씀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장벽을 깨고 화목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관계예요. 기독교인의 자유, 천국의 자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상전이나 다 한 가족이에요. 주 안에서 다 자유합니다. 누구의 노예였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매여 있다고 해서 자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 자유는 세상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유는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해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참 자유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그 자유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참 자유는 죄와 사망과 율법과 심판과 사단과 이 세상에 종되었던 것에서부터의 자유, 영원한 천국의 자유, 하나님 자녀들의 자유, 예수님의 자유. 성도들은 이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장벽과 차별과 현실이 절대 깰 수 없는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차별한다면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서로 나눈다면 이 자유가 없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빌레몬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을 자유하지 않은 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는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고 감옥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자신은 자유한 자로 보고 말씀하십니다. 오네시모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자유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노예가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생 노예로 살아도 자신은 자유한 자예요. 사실 노예 해방 제도가 노예 해방 전쟁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거지만 사실 그 노예 제도가 악한 노예 제도였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허용하시는 종의 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종인 오네시모나 상전인 빌레몬이나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은 자유를 누리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그 영광과 누리는 은혜와 축복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낫고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높고 낮은 자로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나보다 더 나은 자들로 섬겨야 하는 자들로 여기며 살아가라. 종과 같이. 왜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원하여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뭘 낮아진다고 뭐 차별하고 그렇게 우리가 차별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이 주신 그 참 자유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에서의 현실이 어떠했든지 세상에서의 관계가 어떠했든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관계, 천국 가족의 관계를 기쁘게 증거하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루신 현실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다 그 현실에 참여되어 있다고 고백하며 예수님 교회 안에서 한 형제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고 그래서 증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그것이 천국의 삶을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이제 우리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어떤 복된 현실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계속해서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서로 나누고 차별을 두려는 죄악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이 복된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의 현실이 증거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세상에 속한 육체적인 교제를 나누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의 은혜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자, 그게 그분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일 수도 있죠. 내가 누구에게 그 하나 되고 싶지 않은 오네시모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나 되고 싶지 않은 오네시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가 그저 빌레몬의 노예였고 도망친 죄인이었고 죽임을 당해 마땅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제 빌레몬의 형제, 사도 바울의 형제, 함께 천국 기업을 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그저 자신의 옛 노예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적인 현실은 그러해도,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주 안에서는 한 형제여 천국에서 맺어진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오네시모 악한 종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노예였고 그리하여 심판받고 죽어야 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히려 이 종보다도 더 낮은 종으로 우리를 피 흘려 죽기까지 섬기시고 구원해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유하다 한 자들? 예수님과 같이 자유하는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서로 천국의 한 가족으로 맺어주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과 천국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 사실 교회 안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오든 좋은 차를 차고 오든 그렇지 않든, 종이든 상전이든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왕이든 거지든, 건강하든 아프든, 장애가 있든 건강하든, 부여하든지 가난하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똑같은 현실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 축복의 현실.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으로 우리의 관계,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우리처럼 낮아져, 아니 우리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져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까지 이 하나됨을 지키고 모든 차별을 깨고 형제 교제 나눠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세상에 속한 모든 장벽을 예수님의 피로 다 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기까지 형제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우리의 교제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의미이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 먼저 세상에서 차별되고 나눠져 있던 저희들을 또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 한 형제들로 교제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러한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와 교제의 중심에 계시옵고, 그리하여 그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맺는 관계와 교제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결국 시련이 찾아올 때 다 무너지는 그런 관계와 교제가 아니라 반석 위에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관계와 교제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됨을 지키며 끝까지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